Well, dear saints, thank the Lord we can have another meeting.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또 다른 집회를 갖게 하심을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세계 메시지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선한 기쁨입니다. 첫 번째 집회에서 저희가 본 것은 하나님의 선한 기쁨은 그분의 마음의 갈망으로서 이 시대의 요구를 이 시대의 하나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요약하여 말하자면 이 시대의 하나님의 필요는 몸의 증거로서 몸의 실제입니다. 그것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17가지 항목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기뻐하심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것 같죠? 그러나 제가 기도 가운데 이 안으로 들어갈 때 이러한 단순한 말이 또한 굉장히 심오한 정의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첫 번째 개요는 이 항목들을 따로따로 분리된 방식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있으려면 세례사람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세례사람으로 완결되려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본 것처럼 주님은 그분의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셨죠. 또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서 우리는 실제적인 그 방식 교회를 어떻게 건축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적하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4장의 처음 세 구절을 보면 거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하나는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를 지키는 것은 바로 동심합의, 한마음 한 뜻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경계석입니다. 또한 이 한마음 한 뜻이 바로 신약에 있는 모든 축복의 만능 열쇠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킨다고 말할 때 그것은 한마음 한 뜻을 실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입니다. 주님은 몸의 하나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회복의 주된 항목 중 하나이죠. 또한 주님은 회복하길 원하시는데 모든 지체들의 기능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의 기능이 회복된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스스로 건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2번에서 본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17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이 모든 항목들이 하나님이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시다, 이것을 위해 기뻐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여기를 보시면 저희가 자세히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육체 되심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갈망은 하나님 사람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사람과 연결연합 합병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마음의 갈망이며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개인적인 하나님 사람이 복음서에 있었죠. 그리고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이 서신서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육체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육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단체적인 나타님이며 그 개인적인 하나님 사람의 확대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위대한 하나님 사람입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장막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장막으로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죠. 또한 그분이 성전이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되죠.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을 위대한 하나님 사람으로서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육체 대심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또한 아들을 계시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본 것은 우리 안에 선한 기쁨을 위하여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은 기쁨의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적한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는 감옥에서 썼습니다. 반복하여 그는 기쁨과 기뻐하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였죠. 그 말은 그가 그의 기쁨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그는 기쁨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매일 유지해야 합니다. 또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적인 음식으로 먹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 때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영을 사용하여 그분의 말씀을 기도로 읽고 읊조림으로 말씀을 먹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님은 우리 안에서 활력을 주는 요소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도록 공급하는 요인이 되시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되므로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으로 나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부분,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안으로 확대되시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그리스도의 감정이 우리의 감정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내 안에는 요한복음 15장 4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 영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런 단순한 기도를 하는 것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저를 영 안에 보존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 것은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우리의 그리스도화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신화의 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똑같이 되는 것의 완결입니다. 우리의 새 부분에 우리의 영광과 몸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궁극적인 완결입니다. 그것은 거듭남과 거룩함과 새롭게함과 변화와 형상을 본받음과 마지막으로 영광스럽게 됨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몸도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우주 안에 우리는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기쁘심을 완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볼 때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를 미리 아들의 자격이 이르도록 예정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기쁨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아들화되는 것, 우리의 영, 우리 안에 영 안에 아들이 계시되었고 영 안에서 이제 우리의 혼안으로 확대되시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아들화되고 심지어 마지막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생명이신 그분에 의해 삼켜짐으로 우리의 몸도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완전한 나타남입니다. 우주 가운데 나타남입니다. 그것이 완결이죠. 우리가 건축되는 것, 새 예루살렘을 건축되는 것의 완결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삼일 하나님과 연결, 연합, 합병되어 그분의 온 우주 가운데 그분의 영광스러움, 영광이 되고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메시지 1번에서 본 것을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이제 2번에서는 2번과 3번이 함께 있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완성된 개요이지만 이것을 2번과 3번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주일날 시간이 좀 더 적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고려하여 교통하겠습니다. 우리가 제목을 읽기 전에 여러분이 교통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했던 여름 훈련에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결정 연구 메시지 7번에서 리키 형제님이 이 메시지 교통하기 전에 저희가 교통을 하였는데 드보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로마 숫자가 제가 이 개요를 작성하였는데 리키 형제님이 이것을 교통하신다면 제가 더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보여준다. 우리 왕과 주님과 머리와 남편이신 하나님을 거절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커다란 사악이자 커다란 악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밑에 2번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과 주님과 머리와 남편으로 삼고 체험하고 누려야 한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의 복이 되심으로 우리를 성도들과 모든 교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계율을 작성한 후에 리키 형제님과 특별히 교통한 후에 제가 깊이 인상을 다시 받았는데 그 이후로 매일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제가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저의 왕과 주님과 머리와 남편이 되어주십시오. 매일 우리가 그렇게 간단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저의 왕이 되십시오. 저의 주님이 되십시오. 저의 머리가 되어주십시오. 저의 남편이 오늘 되어주십시오. 이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거절한다면 왕과 주님과 머리와 남편으로 거절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사악이고 커다란 악행이지만 그 반대로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는 성도들과 모든 교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을 우리의 왕과 주님과 머리와 남편으로 취한다면 그렇습니다. 메시지 2번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기쁨은 세루살렘을 완결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과 우리의 주님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남편으로 취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임.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있으면서 주님 임재 가운데 수고하는 가운데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기 원하십니까?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취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당신을 우리의 주님과 머리와 남편으로 취하고 체험하고 누리는지 주님, 무엇을 말하기 원하십니까? 이 방면에 대해서 당신의 이 놀라운 귀한 소중한 인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기 많은 방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통은 이거와 관련된 중요한 교통들을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번은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취하고 체험하고 노려한다고 말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것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장면은 에스겔 1장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라이프스타디를 읽어보며 에스겔서 라이프스타디 1번 읽어보십시오. 이영재님이 거기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에스겔서 1장은 성경 안에서 가장 깊은 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어떠한 말입니까? 이 가장 깊은 장에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내생물이 여기 있습니다. 이 내생물은 그림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들 가운데 있는 동역의 그림입니다. 여기 내생물이 있고 우리 모두가 또한 이 생물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단수의 생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 단체적으로 이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항상 이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체험하지 못한다면 제가 어떻게 다른 성도들과 동역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개인적이고 단체적입니다. 여기에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체험의 가장 최고의 요점은 최고 방면 이것입니다. 바로 내적으로 보좌를 지닌 맑은 하늘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체험의 가장 높은 지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에스겔서 1장 22절, 2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물의 머리 위로는 창공의 모양이 있었는데 마치 두려운 수정 같고 그들의 머리 위로 펼쳐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걸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늘. 하나님이 이것이 두려운 수정 같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곳도 이거보다 맑을 수는 없죠. 우리가 26절을 보면 26절은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위에는 보좌의 모양이 있었는데 마치 청옥의 모습 같았다. 그 청옥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푸른 색깔이죠. 보좌의 모양 위에는 사람 같은 모습을 지니신 분께서 계셨다고 말합니다. 에스겔이 그는 영혼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혼을 바라본다면 거기에는 시간의 요소가 없죠. 그가 영혼 안을 바라볼 때 거기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시죠. 우리에게 보좌를 지닌 맑은 하늘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하늘이 있는지는 우리의 양심에 달려있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하늘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우리는 맑은 하늘을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사이에 맑은 하늘을 원합니다. 우리 서로 안에 맑은 하늘을 원하죠. 그러므로 이 양심이 우리의 하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린도 후서 1장 12절이 너무 좋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고린도 후서가 영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자서제라는 것을 보았죠. 그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읽기를 격려해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양심의 증언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일성과 하나님의 단일성과 순수성으로 처신하였고 육체에 속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여러분을 대할 때 더욱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양심은 그가 첫 신한 것에 의해 통제받았습니다. 그가 첫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첫 신하였고 사실 은혜는 그 영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우리의 누림을 위한 하나님이시죠.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썼을 때 그가 디모데에게 이 글을 썼던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서 첫 신하일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첫 신하하는 것은 우리가 집회 가운데 어떻게 첫 신하하는지는 바로 삼일 하나님의 누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순수하고 맑은 양심이 있게 되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와 다른 세대 사이에 어떤 것도 막힌 것이 없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삼일 하나님에 대한 누림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을 통제하는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물론 잘못하면 우리가 자백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양심을 통제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누림이 있는가 누림이 없는가입니다. 여러분이 오르면서도 외적으로는 오르면서 내적으로는 주님에 대한 누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제하는 요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양심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2번에서 말합니다. 우리와 주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고 우리들 서로 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의 하늘은 수정처럼 맑을 것이며 우리는 선한 양심뿐 아니라 순수한 양심을 가질 것이다. 성도들이여, 우리는 선한 양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선한 양심을 유지하면서 동시 또한 순수한 양심을 주님의 임재 가운데 가져야 합니다. 유지해야 합니다. 제가 제 안에 어떤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주님, 저의 양심 안에 선함과 순수함이 되어주십시오. 당신만이 선한 분이십니다. 당신만이 순수한 분이십니다. 온 우주 가운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구절들을 볼 때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면서 펠릭스라는 통치자 앞에서 간증합니다. 24장 16절에서 이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하여 항상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 훈련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영의 훈련입니다.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은 우리 영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양심은 우리의 마음의 또 일부이기도 하죠. 로마서 9장 1절에서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이 성령 안에 나와 함께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양심 우리 영의 일부이죠. 또한 우리 마음의 일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생명의 체험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양심은 창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의 창문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 영 안에 계시죠. 그분은 우리 영으로부터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안으로 비추어 나오게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빛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떤 어두운 부분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이 창문입니다. 우리의 혼안으로의 창문이죠. 우리의 속부분으로의 창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그 양심을 항상 맑게 유지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게 지나친 예시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계속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양심을 계속 정결케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실수들, 실패들, 우리의 범죄들, 우리 허물들에 대해서 피를 적용해야 합니다. 요한 1장 9절에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오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리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제가 이것을 좋아합니다,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온갖 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피가 하늘에 속한 윈덱스, 유리세정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리를 닦는 그 세정제이죠. 그럴 때 창문이 깨끗해집니다. 그럴 때 뭔가 그것을 통하여 빛이 들어올 수 있죠.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에 있는 창문인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함으로 가능합니다. 그분을 우리의 다만 속죄제, 죄 본성을 위한 속죄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들, 범죄함에 대한 속건제로, 우리 행위에 대한 것에 대한 속건제로 또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하늘은 맑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양심뿐 아니라 순수한 양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찬송가에 두 개의 찬송이 있습니다. 372장과 373장인데 거기에 우리와 주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하소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것은 찬송이지만 또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님, 저는 저와 당신 사이에 아무것도 없기를 원합니다. 저와 당신 사이에 맑은 하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주님과 철저한 자백을 통하여, 분명한 자백을 통하여 서로가 분명 또한 그러한 교통을, 철저한 교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뿐 아니라 순수한 양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순수한 양심은 마태복음 5장 8장에 볼 때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늘을 볼 것이라고 했죠. 순수한 양심을 가질 때 그것은 우리의 영의 일부분이며 마음의 일부이죠.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서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이 집회에서도 제가 이것을 정말 사랑합니다. 한 집회에서 이 형제님이 한 무리 형제들에게, 앞줄인 형제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 집회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죠. 그리고 한 사람씩 대답을 했습니다. 제 체험으로는 이 형제님이 무언가를 물어보시면 그것은 뭐 어떻게 하든 우리가 지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없죠. 어쨌든 모두가 잘못된 답을 했습니다. 근데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들, 여러분이 이 집회에 온 이유는 하나님을 영 안에서 접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집회에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그분을 우리 영 안에서 접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이시고 목적이시고 초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것이 바로 순수한 양심입니다. 우리는 좋은 선한 양심, 순수한 양심을 그렇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B번으로 가겠습니다. 보좌는 우주의 중심이며 주님의 다스리는 임재이다. 우리 영 안에 있는 보좌는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것은 커다란 계시입니다. 보좌는 어떤 사물이 아니며 보좌는 어떤 항목이 아닙니다. 보좌는 인격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시죠. 보좌는 주님의 다스리는 임재입니다. 제가 이것을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다스리는 임재로 채워주소서. 당신 자신은 은혜의 보좌이신 당신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제가 왜 여기서 이렇게 보좌가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이사야 22장 23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영광의 보좌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라고 말하죠. 그분은 영광의 보좌이십니다. 우리 안에 영광의 보좌이시죠.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히브리서 4장 16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보좌의 은혜 보좌입니다.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는 그분의 충만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합니다. 매일 저는 지속적으로 주님을 은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로마서 5장 17절에 의하면 은혜를 넘치게 받는 것입니다. 그 누림을 삼일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신 분으로서 영으로 실제화되신 그분을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는 은혜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이 영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다스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이죠. 우리는 생명 안에 다스리게 됩니다. 공동왕으로서 다스리게 됩니다. 사탄 위에, 죄들 위에, 사망 위에. 거기서 우리가 로마서 5장 21절로 가면 은혜가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다스린다고 말하죠. 어떻게 은혜가 우리 위에 다스립니까? 우리 안에 다스립니까?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질 때 은혜가 우리 안에 보좌를 가지심으로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보좌입니다. 그리 은혜가 우리 안에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은혜로서 우리 안에서 다스리실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은혜의 보좌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구절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바울이 말하기를 그 지성소 안에 화해의 장소가 있다고 말했죠. 바울이 이것을 본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는 이것을 출애굽기 25장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특별히 17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구약에서 거기 속죄 덮개가 있습니다. 속죄 덮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속죄 덮개에 언약궤를 덮고 있는데 순수한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금으로 만들어진 것의 끝에 두 그룹이 있죠. 체루빔이 있습니다.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 두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삼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죠. 들어보십시오. 시편 80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어디 있는 보좌입니까? 그룹들 사이에 보좌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룹들 사이에 그 속죄 덮개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있습니다. 그 보좌는 바로 은혜의 보좌이죠. 그 장소, 그 속죄 덮개가 우리의 모임 장소입니다. 우리의 집회 장소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를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속죄 덮개가 언약의 덮개인데 그것이 바로 그 실자가 바로 은혜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각주를 출애굽기 25장 17절 각주를 보시면 거기에 있는 문맥들을 살펴보시면 바로 거기 속죄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속죄 덮개인 속죄 장소이신 화해 장소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속죄 덮개가 은혜의 보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각주를 살펴보시면 은혜의 보좌는 우리 영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하나님이 그룹들 사이에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말하죠. 그것은 이 속죄 덮개가 하나님의 보좌이며 그것은 바로 은혜의 보좌로서 바로 우리가 집회하는 모임의 장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소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만나시는 장소이십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밑에 있는 1번을 보겠습니다. 1번, 우리에게 맑은 하늘이 있다면 보좌가 있을 것이며 우리는 자연히 보좌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좌를 얻으시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실 위치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성도들이요. 제가 이 구절들을 다니엘과 이사야서를 여기 두었는데 다니엘서에 있는 구절들은 아주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는 바벨론 왕국의 통치자였죠. 인간적으로 그는 그 당시 알려진 세상을 다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죠. 그 꿈은 아마 그에겐 악몽이었을 것입니다. 그 꿈을 2장에서 이미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해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꿈도 해석해달라고 다니엘 4장에서 그에게 부탁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여 왕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사람의 왕국을 다스리는 분이시오 그분께서 원하신 이에게 그것을 주시며 가장 비천한 일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말하죠. 그에게 경고를 합니다. 왕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왕이 알게 되실 때까지 일곱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왕께서는 가장 높으신 분께서 사람의 왕국을 다스리는 분이시오 그분이 원하는 이에게 그 왕국을 주신다는 걸 아시게 될 것입니다. 왕국이 다스린다는 것 하나님을 상징하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렇게 들짐승과 함께 있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시안이 지나고 날 때까지 그렇게 한다고 말하죠. 12달, 1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4장 30절을 보면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거의 1년이 지나갈 무렵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왕국을 거닐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내 힘과 능력으로 건축하여 내 왕궁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그가 이 말을 하자마자 주님이 그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들판에 들짐승처럼 되어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황소처럼 풀을 뜯게 되었습니다. 일곱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34절부터 37절 다니엘 4장을 읽어보면 그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을 다스리는 분을 경의를 표하고 찬양하게 되죠. 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통과하였죠. 다니엘 예언에 따라 그는 이런 것을 통과하였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서는 이것은 정말 엄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개인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5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다음 왕이 벨사살 왕인데 다니엘서 5장에서는 그가 아주 큰 잔치를 벌였다고 말합니다.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주 죄악된 잔치였죠. 이 잔치 가운데 이 왕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그릇들을 내오게 하였습니다. 그 그릇들을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을 내와서 그 성전에서 가져온 금 그릇을 내와서 그것들은 금 그릇이었죠. 잔이었습니다. 금잔들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술로 채웠습니다. 그와 그 왕궁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 잔으로 성전에 있던 그 거룩한 것으로 술을 채워 마셨죠. 그들이 그렇게 한 후에 그가 반대편에 있는 벽을 보자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큰 손이 나타났습니다. 벽에다 글자를 썼죠.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글자를 썼습니다. 우리가 5장의 그 부분을 다 읽어보면 그 글자를 다 쓰고 쓸 때 왕의 고관절이 풀려 무릎이 서로 부딪히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정말 무서웠던 것이죠. 결국에 그가 다니엘을 불러서 그것을 해석해달라고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벨사살 왕에게 말했죠. 당신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왕이 마음이 높아지시고 너무 거만했지 그만의 행하시다가 옥자에 내몰리고 영광도 빼앗겼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짐승의 마음같이 되어 들락이와 함께 거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높은 분께서 사람의 왕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요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을 왕국에 세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다음에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그에게 말해주었죠. 벨사살 왕이시여,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낮추기는커녕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서 왕의 호흡을 쥐고 계신 하나님, 왕의 모든 길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당신은 존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길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매일 존중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러나 벨사살 왕이여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새겨진 것입니다. 여기에 주된 글자가 있었는데 그첫 번째 글자는 메네인데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헤아리시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 단어는 대겔입니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발견됐다는 것이며 세 번째 단어는 베레스인데 이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 메디아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벨사살이 그에게 다니엘에게 보상을 해석해주면 보상을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에게 글자를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었죠.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그날. 30절입니다. 바로 그날 밤. 일주일도 아닙니다. 3일도 아닙니다. 바로 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살해당하였다. 그리고 메디아 사람 다리오가 그 왕국을 넘겨 받았는데 그의 나이가 60세가량이었다. 62세가량이었다. 여기에 인류 역사상 큰 전환점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메대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게 된 것이죠. 온 땅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벨사살은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가 그 왕국을 넘겨받았습니다. 저에게 이것이 정말 큰 공과입니다.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주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이 있죠. 그 벽에 있던 글자 중에 하나의 의미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발견되었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의 무게는 그 사람의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함에 달려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맑은 하늘을 가지려면 주님의 다스리는 임재 안에 있어야 되며 그분이 우리 안에서 다스리게 허락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때 우리가 복종이 클수록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무게는 더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뵈었는데 여러분의 세상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어디든지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서 정치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실을 말하는데 우리의 상황은 미국의 상황은 우리 역사상 어떤 때보다 더안 좋습니다. 저는 역사를 공부한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첫 번째 드린 책이 세계 정세 하나님의 움직이심이란 책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책을 읽으시고 나서 어머니 이책 어떠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믿는 이가 아니셨는데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드예, 이책 너무 놀랍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위트니스리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어머니가 말하셨습니다. 제가 이영재님에게 그 말씀을 해드렸죠. 이영재님이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대만에서 형제님이 그 얘기를 대만의 흰성도들이 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 인상을 드린 것은 이영재님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 정세를 보았는가라는 그 관점입니다. 3일 하나님의 그 관점을 가지고, 그 안경을 가지고 바라보셨죠. 어떻게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어떻게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고 나빠질 것인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보좌에 계십니다. 이사야가 그것을 보았죠. 그가 주님을 보자마자 그가 말했죠. 내게 화가 있겠구나. 내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보자마자 우리의 타고난 상태를 보게 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하며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내 눈으로 뵈었습니다.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직개로 집어 손에 들고 이사야에게 왔습니다. 그가 그것을 이사야 입에 대며 말하였습니다. 이 숯은 타고 있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불타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정결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랴? 누가 우리를 위해 가랴?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은 바로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가겠는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는 이제 보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았고, 그의 차고 난 자아를 부정한 것을 보았고, 그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능이 그에게 적용되었고, 그럴 때 그는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참조를 하시면 좋겠지만, 요한복음 12장 41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말은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하여 말한 것이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이 바로 이사야 6장의 이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사야 6장에 있는 그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2번입니다. 맑은 하늘 위에 보좌를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가장 높고 가장 두드러진 위치를 얻으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이다. 그분이 가장 높은 두드러진 위치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것입니다. 영국의 영향 아래에 있는 곳에서는 영국 식민지였던 곳에 제가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장로들과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한 장로가 일어나서 모든 것을 멈추게 하더니 이제 티타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차 마시는 시간 모든 걸 멈추고 치를 마시죠. 그것은 뜨거운 차였습니다. 저는 피츠버그에서 자랐고 나중에 제가 휴스턴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텍사스 주는 아이스티를 마시는 지역입니다. 온 미국 가운데 아이스티를 마시는 지역이죠. 그들은 아이스티를 사랑합니다. 텍사스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차를 마시지 않고 아이스티를 마십니다.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마치 계시록 3장과 같습니다. 나는 네가 뜨겁거나 차기를 원한다. 뜨거운 차나 아이스 차입니다. 둘다 좋죠. 아이스티나. 제가 영국에 가면 저는 뜨거운 차를 마십니다. 제가 텍사스에 가면 저는 아이스티를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그러나 미지근한 차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미지근하다면 나는 너를 내 입으로부터 토해낼 것이다. 내가 너를 토해낼 것이다. 뱉어낼 것이다. 주님은 미지근함을 싫어하십니다. 주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희가 미지근한 것이 되지 않도록 구원해 주십시오. 전 당신을 향해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천연적인 열정이 아닙니다. 타고난 열정이 아니라 주님 그분 자신이 거룩한 불로서 우리 존재 안에서 불타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경륜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전진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체험에서 맑은 하늘 위에 보좌를 갖는 지점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행정에 완전히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것을 읽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수 있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 훈련 7번 메시지에서 리키 형님이 교통하신 것처럼 이 노선에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의 복종하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아버지께 완전히 복종하는 생명이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주님 인형이 되셔 그분 자신을 우리 영 안에 분배하셨죠. 생명으로서 분배하셔. 그 생명은 복종하는 생명입니다. 복종하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생명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영을 훈련하여 생명이신 주님을 접촉할 때 자동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복종하는 생명을 살 수 있게 됩니다. 10번입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보좌의 모형은 마치 청옥 모습 같았다. 청옥은 파란색이다. 파란색은 하늘에 속한 색깔로서 하나님의 다스린 임재가 있는 하늘에 속한 상황과 분위기와 상태를 가리킨다. 저는 교리로서 이 항목을 여기 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긍휼로 저는 이것을 이 구절 가지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하늘에 속한 상황과 분위기와 상태로 채워주십시오. 당신의 다스린 임재가 있게 하십시오.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형제가 우리를 방문할 때, 우리를 목양할 때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하늘에 속한 상황과 분위기와 상태를 가져오죠. 하나님의 다스린 임재를 가져옵니다. 그는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 수도 있죠. 어떤 상황, 상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형제님이 많이 말씀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 형제가 하나님의 다스린 임재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가 떠났을 때 주님 이것을 저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회개가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형제를 통하여 임재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 형제님이 하늘에 속한 상황과 분위기와 상태를 우리에게 가져왔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임재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디번입니다. 전진해 보겠습니다. 청옥은 파란색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속한 색깔입니다. 하늘에 속한 상황과 분위기와 상태 하나님의 다스린 임재가 있다고 했습니다. D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고 사람을 통해 왕으로서 다스리기를 갈망하신다. 한면으로는 그분 우리 안에 다스리시죠.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다스리도록 허락할 때만 그분이 우리를 통해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다스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우리가 은혜를 넘치게 받고 그의 선물을 넘치게 받으러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구원받고 생명 안에 왕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 넘치게 받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의 선물이신 그리스도가 있죠. 그분은 우리를 덮으십니다. 우리의 의가 의복이 되시죠. 우리의 법리적인 구속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누릴 때 넘치는 은혜로 누릴 때 은혜가 우리 안에 보좌가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은혜의 보좌로 누릴 때 이것이 우리로 은혜 안에서 다스리게 합니다. 은혜 안에 다스리는 것은 사탄과 죄와 사망 위에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음 요점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2번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취하고 체험하고 누려야 한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당신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취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가장 체험적이고 가장 누림직하고 당신을 그렇게 취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저에게 인상을 주신 것은 이것이 다 책 안에 있습니다. 책 안에 있는 것은 사실 우리 존재 안에 새겨져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서 3장 3절에서 우리가 사역할 쓴 그리스도인의 편지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마음이 너무 부드러워져서 순수한 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맑은 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신성하고 그 비밀한 그 영이 먹으로써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내 존재, 마음 안에 모든 부분에 글씨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욕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편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를 보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통해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편지의 완결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온 우주를 향한 위대한 편지, 위대한 서신입니다. 이제 온 우주가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고 알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을 봄으로써 알게 됩니다. 삼일 하나님이. 그분의 선택하시고 구속받은 사람들과 연결연합, 합병된 것이죠. 그들은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사람들입니다. A번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최상은 주님을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고린도 후서 5장 9절과 14, 15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영안인 한 사람의 자서전이라는 책을 편집했었는데 제가 그 책을 편집할 때 제가 멈춰서 기도하였습니다. 자주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영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젊은 동역자들로서 저는 자주 멈추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저를 강권하소서. 우리의 찬송가에 오 사랑의 물결, 사랑의 파도 흐르고 있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파도처럼 흐르심으로 우리를 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파도가 우리의 온 존재를 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파도가 우리를 이끄는 방향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각 줄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우리가 단정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1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것은 이 사랑이 마치 벽으로 둘러싼 좁은 기레처럼 우리를 강하게 제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노선과 목적을 향하도록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 성도들에게 격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매일 저를 강권하십시오. 매일 이 단순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매일 저를 당신 사랑으로 강권하여 주십시오. 그는 이런 기도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 안에서 은퇴는 없지만 은퇴하고 싶은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를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가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하게 제안하고 여러분을 둘러쌀 것입니다. 하나의 노선과 목적을 향하도록 가두실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아주 좁은 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길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도들은 더 이상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살도록 강권되었다. 2번입니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 사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통제와 지시와 다스림 아래 있으며 우리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주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도들은 주님을 향하여 삶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큰 뜻을 품고 있었다. 고린도서 5장 9절은 놀란 구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려는 큰 뜻을 품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이 큰 뜻을 품는 것은 우리의 생활이, 삶이 주님을 향하여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은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옮겨지기 전에 그가 증거를 지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증거를 지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가 주님 당신을 만나기 전에 저에게 긍휼을 주시어 제가 증거를 지니게 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증거를 지니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께서 이시다라는 것과 그분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이시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이시고 우리는 아니란 뜻입니다. 그분은 유일한 분이시고 모든 것이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3번입니다. 전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주님을 향하여 살게 한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좋지만, 주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 가능하지만 주님을 향하여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자신을 향해 살았죠. 우리 자신의 통제와 지시와 다스림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주의했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방향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주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목적과 목표는 우리의 첫 번째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삽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나의 목표와 목적이 여전히 있습니다. 나의 갈망이 여전히 있죠. 나의 선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해 살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선호를 관심하고 그분이 갈망하는 것을 관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입맛에 맞는 것들, 그분의 선호에 따른 것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3번에서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주님을 향하여 살게 한다. 주님을 향하여 사는 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님의 통제와 지시와 다스림 아래 있으며 그분의 요구를 이루어드리고 그분의 갈망을 만족시켜드리며 그분의 의도를 완성하길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것이 주님을 향하여 산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주님을 향하여 사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통제와 지시와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이고 그분의 욕을 이루어드리고 그분의 갈망을 만족시켜드리며 그분의 의도를 완성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선호하시는 것, 그분의 목표, 그분의 목적을,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이루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선호한 것이 무엇인지. 제가 이런 예제를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그 극동지방에 있을 때 두 번 정도 간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해삼 요리를 먹게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중국어권 성도들이 많이 계시겠죠?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해삼 요리를 좋아하실 것입니다. 리키 형제님이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리키 형제님이 저를 공항에서 픽업하신 다음에 해삼 요리를 먹으러 데려가진 않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걸 알고 계시죠? 제가 좋아하는 것은 뉴욕 피자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데려가시죠. 형제님도 뉴욕 피자를 좋아하십니다. 제가 예제로 사용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형제님을 저를 향해 사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제가 선호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 선호를 아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아시죠. 제 입맛을 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를 해삼식당에 데려간다면, 해삼요리 식당에 데려간다면 저를 향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에드 형제님, 이것이 형제님이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이거 음식 드셔야 합니다. 이것이 최상의 음식입니다. 피자는 몸에 안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 형제는 저를 위해 살지만 저를 향해 살진 않는 것이죠. 어쨌든 제가 두 번 정도 해산 요리를 먹게 됐었는데 영어권 성도들에게 설명드리자면 이 사전을 찾아보면 해삼은 SLUG, 민달팽이 같은 것입니다. 바다에 바닥면을 이렇게 기어다니는 것이죠. 근데 모든 중거권 형제님들은 그것을 아주 좋아하고 역량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중거권 동역자 한 분이 계신데 제가 그를 해삼요리집에 데려간다면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의 갈망을 압니다. 어쨌든 형제들을 이렇게 목양하기 위해 제가 두 번 정도 해삼요리를 먹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제가 해삼을 먹은 마지막 때라고 믿습니다. 물론 제가 해삼요리를 좋아하시는 여러분에 대해 그렇게 나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제를 든 것입니다. 제가 한 번 NIM에 있었습니다. 형제님들이, 한메우리 형제님들이 집회소를 짓고 건축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 형제님과 함께 동역하며 형제님께 어떤 메시지를 읽어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형제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집회소 짓고 있는 형제님들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형제님이 혹시 집회소에 오셔서 형제님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님이 아, 에드 형제 너무 좋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자매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자매님, 에드 형제가 나와 함께 지금 형제들에게 같이 점심 먹자고 하는데 내가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셨고 자매님이 좋다고 하셔서 영지님이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집회소에 갔죠. 우리가 집회소에 가서 부엌에 이제 주방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계셨던 자매님이 이영재님을 보자마자 주방에 봉사하셨던 자매님이 갑자기 특별한 요리를 이영재님을 위해 요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자매님이 이영재님을 위해 많은 좋은 요리를 해주셔서 이영재님이 아주 장수하실 수 있으셨죠. 어쨌든 이 자매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영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자매님은 계시 없이 저를 사랑하는군요. 저는 햄버거를 원합니다. 왜 이영재님이 그렇게 햄버거를 원하셨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모든 형제들이 그 당시 햄버거를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때 제공되는 음식이었죠. 아마 그때가 이영재님이 남은 인생 여생 동안 드셨던 유일한 햄버거였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그 자매님은 이영재님을 위하였지만 이영재님을 향해 살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영재님의 원함은 다른 형제님들이 좀 햄버거를 드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갈망을 만족시켜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분의 선호에 따라 섬기는 것이고 그분이 그 당시에 좋아하는 것에 따라 섬기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형제님을 햄버거랑 그 안에 넣는 그 안에 넣는 재료들이 있는 곳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햄버거를 빵에 넣고 이영재님 뭐 넣을까요? 그러니까 이영재님이 에드 형제 거기 있는 거다 넣어주게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형님을 정말 기쁘게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삶으로 주님의 요구를 이루어드리고 그분의 갈망을 만족시켜드리며 그분의 의도를 완성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분의 선호에 따라 그분이 좋아하는 것에 따라 그분을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바울은 어떤 일을 함으로써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주님을 향하여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야 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반드시 그분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이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고 우리가 죽는 것도 주님을 향해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말했죠. 다음 구절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되시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B의 1번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법리적인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을 위해 부활 안에서 우리 안에 다시 사시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내주하는 주님이시자 우리 영 안에 계신 주영 곧 우리 안에 다스리는 분이 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 안에 계신 주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주영이 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참되게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시죠. 2번.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은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을 주님으로 높이면서 우리의 생활과 일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려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일, 곧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는 사역의 일을 위해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이들이다. 성도들이요, 우리의 일은 제가 이렇게 형제를 자꾸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이기 형제님에게 어떤 때 계유를 맡긴 적이 있었는데, 왜냐면 형제님 제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형제님이 그 부담을 잘 전달하시기 때문이죠. 워치먼 형제님의 전집 가운데 권위와 순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형제님이 여기 하나의 영원한 원칙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주명한 섬김에 있어서 그 원칙은 바로 부활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우론의 쌍난지팡이의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모든 이야기를 다 다루진 않겠습니다. 아론의 그 지팡이. 죽어 있었죠? 생명이 없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꽃이 피었습니다. 거기에 아몬드 열매가 맺혔죠. 그것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봉사는 반드시 부활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분 자신이 부활이라고 하셨죠? 그분은 부활 안으로 들어가셨고, 인성을 부활 안으로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신성 안에서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전에 이미 주님이셨죠? 또한, 인성 안에서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영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부활은 불가능의 영역 안에 있는 어떤 것입니다. 주님이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에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이영재님을 이용해 욥기 라이프스타디를 이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기는 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직 생명주는 영이 우리 영 안에서 그 생명주는 영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유일한 이기는 자를 우리 영 안에서 접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신 영이시며 생명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고 우리가 이긴 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죠. 타고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가능하다는 말은 부활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의 생활과 봉사에서 어떨 때 우리는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내가 하기에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인식이 한 것은 나는 주님을 접촉해야 한다. 부활생명이신 내 영 안에 계신 부활생명이신 주님을 접촉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분을 향해 살고 그분을 그 안에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번입니다. 저는 바울이 선포한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자신을 전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과 성도들이여,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깊이 염려하는 것은 인도하는 이들로서 동역자들 가운데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는 바울은 장로들에게 성도들 위해 군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군림한다는 것은 그들의 주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님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영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과 몸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누구에게 어디로 가고 이사 오고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주님입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해야 합니다. 주님을 존중하고 그들의 주님과 머리로서 존중하라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주님의 머리 되심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주 되심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주님이 아니며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누구에게도 어떻게 가라와 오라 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1977년에 어떤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은사가 있던 형제였죠. 타고난 사람 안에 은사가 있던 형제였습니다. 그는 그 자신이 한 세 사람 안에 우주적인 코디네이터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죠.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우스꽝스러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쨌든 그러나 그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여기 가고 저기 가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이영재님이 알게 되시고 이 그 영과 몸이란 책에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영재님 전체를 보시면 여기 한 메시지가 있는데 누가 우리의 동역자인가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형제님은 바울에게는 아주 작은 10명이 안 되는 동역자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디모데와 디도와 몇 명이 있었죠. 그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고 하였죠. 어떤 사람에게 다른 것을 가르치지 말라고 명하였습니다. 디모데야 나에게 와라 라고 말했죠. 디모데에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와라 라고 했죠. 여기 머물러라. 그것은 아주 작은 사이즈의 동역자들입니다. 특별한 유기적인 관계, 그 시대 사역자와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아니고 모든 동역자들에게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바울같이 성숙한 사람, 그런 은사와 신장의 기능을 가진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영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형제님도 그러셨다고 하셨죠. 바울의 시대에는 많은 동역자들이 없었습니다. 몇 명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형제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동역자들이 형제님에게 물어보시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형제님도 근데 이 형제님에게는 여기 와서 특별집회에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죠. 그러한 범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성도들에게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형제님이 아닙니다. 저는 한 동역자가 한 교통을 하고 있었는데 동역자들 가운데 한 교통이 있었는데 누가 어디에 가고 가지 말아야 되고 근데 한 형제가 일어나서 이 형제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아주 작은 범주의 형제들에게 이 형제님이 하실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집회 가운데 란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형제님들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중 이방 아닌 어느 누구도 이 형제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그 분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섯 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따른 것이죠. 잘해봐야 두 달란트입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는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몸의 지체들은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성도들 위해 군림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대부분의 동역자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 정도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이상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형제님이 이것에 부담이 있으셨고 저도 여기에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영과목 1장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당신은 누구인가? 그것은 주님에게 모욕이 된다. 당신이 주님이 되는 것이다. 바울은 우리가 자신을 전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노예된 것을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는 이들 가운데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주인도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하고 심지어 노예가 되어야 한다. 제가 마지막 부분을 빨리 읽겠습니다. 마지막 한 방면은 주일날 있을 집회를 위해 남겨두겠습니다. 로마서 3번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취하고 체험하고 누려야 한다. 제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A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분 안에 통일되면 천사들의 반역과 사람의 반역으로 생긴 죽음과 어둠 가운데 우주적인 붕괴 무더기에서 구출된다. 믿는 이들은 교회생활 안에서 기꺼이 머리 어떻게 실제적입니다. 그리스도 믿는 이들은 교회생활 안에서 기꺼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고자 생명 안에 자라며 첫 번째 통일되고자 하고 생명 안에 자라며 그리스도의 비단의 생활함으로써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절이 이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2번입니다. 골로새 2장 19절에 근거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머리에서 붙드는 것은 그분을 유일한 권위로 취할 뿐 아니라 그분께 친밀하게 계속 연결되는 것이다. 그분이 머리이시지만 우리는 그분께 친밀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의 풍성과 생명 공급이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되어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고 그분에게서 나온 기능을 발휘하게 한다. 그 결과 온몸이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된다. 이 한 요점이 너무나 실제적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붙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라심으로 매일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자라심으로 우리가 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앞에 있는 구절에서 바울이 말했죠. 에베소 5장 8절 9절에서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10번입니다. 현재 우리 안으로 전달되고 있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은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안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삼일 하나님의 사중 능력이신 초월하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정상적이고 진실하고 합당하고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건축을 위해 이러한 큰 사주 능력, 그 사주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의 능력, 승천의 능력, 복종시키는 능력, 머리 되시는 능력으로부터 나온다. 이 큰 사주 능력이 우리 존재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이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말로 마칩니다. 그것이 몸이죠. 1번입니다. 교회에게라는 말은 삼일 하나님께서 통과하신 모든 것을 포함하는 신성한 능력이 한 번만에 영원히 우리 안으로 설치되어 계속해서 우리 안으로 전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실제가 있는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2번입니다. 초월하신 그리스도의 전달하심은 삼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시고 도달하시고 획득하신 것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으로 옮겨 붙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더욱이 교회를 자라게 하고 견고히 세우며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D번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매일 저는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통하여 그 능력, 곧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고 그리스도를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여 교회에게 준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거처를 정하게 하심으로 아버지께 구해야 한다. 큰 사주 능력은 여기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의 원어가 바로 이 헬라어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자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이 큰 사주 능력이 신성한 다이너마이트가 되어 우리를 폭파시킵니다. 우리를 자신에게서 나오게 하죠. 속사람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사람 안으로 확대되시어 우리의 마음의 각 부분,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안으로 확산되시게 됩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관련하여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주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운행하는 이 사주 능력에 따른 것이며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영광을 얻으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성도들이요. 좀 메시지가 길어졌지만 제가 마지막 한 요점은 다음 메시지를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편으로 취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과 주님과 머리로 취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메시지 3번에서 다음 메시지에서 이 모든 메시지를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얼굴 맞대고 볼 순 없지만 여러분과 그렇게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으로 인해 너무나 기쁩니다.